전술핵을 순환 배치하는 게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국의 이상현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내 기지에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 괌, 필리핀 등 미군 기지에 순환 배치하는 게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상현 박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이상현 박사님이 최근 주장하신 전술핵 순환 배치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핵 옵션 중에 지금 뭐 독자 핵 개발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전술핵을 만약에 한국에 배치한다면 아마도 주한 미군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한국 내 기지 고정 배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우선 저 북한의 사전 공격 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마 고정적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시설 관리라든지 또 보안 같은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제 한국 내 어느 기지 그 전술을 고정 배치하기보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용한 여러 기지들 한국도 있고 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런 기지들을 일종의 네트워크식으로 엮어가지고 미국의 그 핵을 적재한 전략자산이 상시 순환하는 배치 개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그 좀 위험도 적고 더 효과적인 전술핵 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이나 괌 등에 순환 배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아마 고정 배치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아마 북한의 선제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시설 그리고 관리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마 트럼프 행정부를 생각하면 한국에게 그 비용을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정책으로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드 배치 때도 상당히 많은 국내 사회정신이 그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저희 그때 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이제 사드 관련 장비가 한국에 반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경북 성주에. 근데 사실상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지연시키면서 결국은 사드의 기지 정상화 조치가 2022년에 갔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한국의 그 전술을 고정 배치하게 된다면 아마도 반핵 단체라든지 또 각종 그 사회운동 단체들이 반대 때문에 상당한 국내 정치 진통이 또 예상이 되죠.
북한은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했고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아닌가요?
예, 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게 아마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할 때 그거는 아마 그 NPT 체제 속에 핵비확산 체제 속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소위 5대 핵무기 국가 그걸 용어로 이제 NW에서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거와는 다른 의미로 이제 사실상의 핵 그 을 가진 국가지만 공식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고 그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에서도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이런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그 미국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실상 핵 보유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핵군 측회담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네, 사실상 뭐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과 북한이 핵군 측회담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지금 북한에게 핵은 사실 생존, 체제 생존을 위해 확보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핵 군축 협상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북을 해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북한이 장기적으로 이제 핵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비핵화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 여전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그 재확인한 것은 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 북한 비핵화를 지금 포기할 게 아니고 적극 장기적 목표로 좀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엉거주춤한 자세인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북한은 뭐 제가 보기에 급한 게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싱가포르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또 군사 밀착을 심화하면서 미국이나 한국과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필요한 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얻고 또 중국에서 조달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당장은 대화보다는 그 핵과 미사일 역량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지 미국과 협상해서 아마 유리한 구지를 점령을 하는 그 준비 과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은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건 뭐 틀림없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군사 당국자들의 그 담화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작년 2004년 11월 달에 북한이 이제 국방발전 2024 전시회라고 해서 무기 전시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뭐냐면 자 미국하고는 이제 협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는데 결국 확인한 것은 이 초강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고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저 강한 나라의 폭제에 짓밟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은 그 누구 인정을 받기 위한 광고물도 아니고 또 돈으로 맞바꿀 그런 흥정물도 더욱 아니고 자기네 체제 생존을 위한 그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대량 응징 보복 체계로 이루어진 삼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축체계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당연히 이제 삼축체계를 포함해서 한국이 가진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 그건 뭐 그 대부분 분들이 이제 수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수하고 많아도 결코 핵의 위력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추진하는 소위 통합 억제, 미국 혼자 힘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을 동맹과 우방국들의 그 역량까지 다 총통합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이 통합 억제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와서 내놓는 게 소위 재래식 핵통합 CNI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은 핵 억제에 1차적인 중점을 두고 한국은 이제 재래식 억제에 중점을 둬서 서로 협업을 하자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사실 삼축 체제만으로는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 속에서 특히 그 통합 억제 속에서 그 재래식 핵 통합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래식 전력을 억제를 하고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핵 억제는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 이런 협업 체제를 한국은 이제 하자는 거죠.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민 73%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민은 미국의 핵 우산을 못 믿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핵 우산이라는 게 확장 억제죠, 그죠? 근데 확장 억제 자체가 결국은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약속에 근거한 그런 게 이제 확장 억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의 보복을 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억제한다. 이게 이제 확장 억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선제 타격하면 과연 미국이 자기네 본토가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무기로 과연 방어해 주겠는가. 이게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본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무기를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 땅에 둬야 안심이 된다. 이런 심적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한국민이 이 핵을 관련해서 좀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 선호하는데 아마도 방식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확장하고 신뢰성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마 최우선 외교안보문건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이제 견제 대상인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사실 미국 혼자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중국 견제하겠다는 게 이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미국 힘으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당연히 아마 일본하고 한국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이죠. 그래 본다면 아마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 통화 억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아마도 큰 흔들림 없이 지속될 거라고 볼수 있겠죠.
한국 언론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북 대화를 하는 것이 득인지 아니면 차단하는 것이 득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미국 간에 직접 대화가 됐다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간에 직접 타협 협상을 한다면 반대하기보다는 다만 이 북미 간의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될 때 한국에게도 긴밀한 사전, 사후 브리핑, 조율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상현 박사로부터 전술핵 순환 배치 방안과 핵 문제를 비롯한 미국, 북한 관계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